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저께 있었던 이 사건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빌라도의 군대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학살과 이즈겔 홉킨스의 윈드미어 살인은 도덕적인 악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나쁜 행동이죠.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을까? 라고 질문하시면서 스스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악이라고 할까요? 둘 다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오는 악인 것입니다. 악이란 말 자체가 도덕적인 내용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건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또 모르지요. 부실공사라면 도덕적인 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불치의 병, 우리 인간이 어떤 원인이 되어서 당하는 고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계속하시는가 보면요. 그 해를 당한 사람, 즉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대할 때 우리가 판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지진과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반응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게 하지요. 되돌아오는 말은 네가 뭔데? 하나님이 개개인의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라고 응수를 받을 겁니다. 전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부르신다고 믿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무고히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판단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사건 스토리를 듣는 모든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 꼭 이 두 가지 방식에만 따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에서 예배 중에 학살당하거나 망대에서 무너져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창졸간에 강도로부터 해를 당하는 일, 코로나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 이 모든 것은 인간 실존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취약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 믿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었죠? 팬데믹이 없을 거라 생각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15, 16만의 생명이 희생당한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유한성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필연 영원성과 영원한 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신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거기엔 심판이 있을 거란 생각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단지 코로나, 차사고, 불치병, 암이나 강도로 죽음을 달리 맞이할 뿐입니다. 모든 죽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실체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 우리를 회개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고로 혹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십니다. 전염병이든 재앙이든 전쟁이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우리를 회개로의 부르심이라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죄로 인해 누군가가 코로나에 사망했다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점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신약은 종종 개인적인 죄로 인해 질병을 얻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명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케이스도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시작이라 할 때 이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1장 1절입니다. 번역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라는 말이 사실 편합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의 타이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네 단어를 각각 풀이해야 되지만은 오늘은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란 사실을 잘 아시죠? 기름을 붓는 행위를 메시아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말은 로마권 사람들에게는 어색합니다. 마치 영어권에서 기생충 영화를 보다가 한국적 표현이나 어색한 어법 양식을 처음 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라사이트라고 번역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서 기생해서 사는 문법은 글로벌이지만은 단어가 새롭게 전해지는 차이와 충격은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는 사실 익숙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굿뉴스라는 유앙겔리온 헬라어 말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Beginning. 참고로 비교하자면 마태복음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계보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목격자와 말씀 전달자의 그대로의 목소리를 혹은 그 내력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는 그 대신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헬라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 복음은 전기통신이 없는 시대에 마라톤에서 승리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승리를 전하는 그 전령의 소식에 환호하고 기뻐하는 의미가 전달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을 그렇게 선언한 후에 중간을 쭉 훑어내려가고 9절에 이르려면 이 전령이 세례요한이고 그 전령이 전하는 굿뉴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출발이 갈릴리 지방이었다. 복음의 출발, 시작은 지리적으로 갈릴리였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갈릴리, 복음, 시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 단어와 그 의미의 특성상 복음은 항상 전파 혹은 전도라는 말과 같이 동행합니다. 즉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복음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다는 표현 대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이죠. Delegation. 그러니까 내가 위탁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delivery 해줘야 돼. 전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변질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영어와 같은 국제어를 구사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성령의 나타나심, 그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 혹은 바울의 지혜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혹은 성령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혜를 말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지혜, 대통령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요. 만세전에 감추어진 것인데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았다면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났겠죠. 이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의 영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마음 역시 하나님의 영, 즉 성령 말고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영, 즉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영적 분별이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영적 분별력 없음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복음은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설명하려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선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님 있죠. 예수님 설명할 방법이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무슨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복음을 받아들였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함에도 복음의 열매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까지도 걱정 안 해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높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높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논리도 잘 안 맞고 유능한 연설가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어떤 때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유치하고 그래서 민망하기까지 한데도 말입니다. 복음은 살아서 전파되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던져지는 질문일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 관한 것이고 이 십자가에 관한 도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받고 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에 관한 너무나 파워풀한 그러한 전도와 선교 활동이 있었는데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경의 역사상, 세계의 역사상 거대한 사건이 또 발생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사건입니다.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 이야기한 것은 70년 이전 AD 40년, 50년, 60년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진 사건은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엄청난 큰 충격이었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많이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 살아있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같이 살았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은 사용하고 전파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는 지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쓰여진 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헛개비가 아니잖아요. 이상한 성경 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르치거나 혹은 그 능력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예수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예수가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철학자로 보아서 담론 수준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동학혁명이라든지 농민혁명이라든지 혁명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작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이냐?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것이다. 우리의 무뎌진 그릇된 신앙관, 복음관을 가진 이 시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짜 기독교가 참 기독교를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가 정통인 것처럼 행세하고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때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바울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전파되는 이 견고한 복음이 이제는 좀 더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는 온전한 복음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술하신 것은 다 복음서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필연 갈릴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고 거기 배를 타시고 건너편에 가서 병을 고치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살아 움직이던 실제적인 인간 예수의 말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야 생생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옷 메무새를 고쳐 입고 찬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AD 30년경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AD 70년 사이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복음이라는 말이 너무나 왕성하게 사용되었고 특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선봉장이었습니다. 많은 이제 AD 70년 이후 성전이 사라진 이후 예수님에 대한 더 생생하고 더 살아있는 메시지와 삶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이벤젤리스트, 복음서 저자들은 마가복음을 필두로 마태, 누가복음을 기록했으며 거기에 예수님의 주옥같은 말씀을 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그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거닐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묵상하고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초청합니다. 우리 세길교회 교인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읽어오던 성경 읽는 그 통독이나 묵상의 습관에서 한 일정, 가일정 더하여서 더 깊이 읽으셔야 돼요. 더 깊이 읽으셔야 돼. 밑줄 치고 읽으셔야 돼요. 요즘 컴퓨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치 엔진을 사용하셔서 단어가 갈릴리가 나오면 갈릴리를 꼭 쳐보십시오.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복음이라는 말을 꽉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뒤로 맞추어서 이 단어들이 혹은 이 구절들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읽어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확증을 받게 되고 구원에 관한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저희들이 너무나 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쪽 부분, 어떤 때는 저쪽 부분, 어떤 때는 갈릴리, 어떤 때는 예루살렘, 어떤 때는 영적인 것, 하늘나라의 것, 성령론, 교회론 다 흩어져서 주님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전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로 담겨져 있는 곳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깊이 읽어내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